저는 가끔씩 이제 어디 그 집회를 갈때 말씀을 준비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날 그 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그 말씀에 딱 일치할 때 엄청나게 이렇게 희열 같은 게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 16진의 찬양이 그거였어요. 고맙습니다. 본의 아닌 것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제가 저도 약간 성공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한때 한 거의 10년 이상을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게 옛날에 오늘의 양식이라는 그 조그만 큐티 책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데일리 브레드인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다가 거기에 그 왼쪽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오랫동안 그걸 마음에 품고 다닌 적이 있어요. Bloom where you are planted라는 말인데 너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이 말이었거든요. 이게 저에게 되게 매력 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반드시 꽃을 피우고 말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꽃이 졌어요. 꽃이 금방 시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꽃을 피운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내 개인적인 야심과 야망과 우상이 들어가 있는지를 목회 현장에서 이제 처절하게 깨달아가면서 오래전 30여 년 전에 읽었던 옛날에 본 회퍼라는 분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와서 죽으라는 거다. 근데 그것이 다시 새롭게 그때는 막그 말이 멋있어가지고 이제 낭만적으로 좋아했던 생각이 나는데 목회하면서 그리고 좀 버림받는 느낌, 그리고 죽고 싶은 어떤 제가 자살 충동으로 10개월을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과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 방식과 내가 삶을 대할 때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샬롬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누려지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되려면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가를 쭉 생각하고 묵상하고 좀 몸부림하는 시간들 속에서 정말 알게 됐어요. 꽃병에 꽃이 있고 땅 위에 심겨진 꽃이 있어요. 근데 Bloom where you are planted는 꽃병에 꽃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들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꽃이 지고 죽었을 때 다시 다음 해에 봄날을 기다릴 수 있는 씨를 남겨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땅 위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꽃이 꽃병에 있지 않고 땅 위에 심겨져야 다시 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꽃병에 심겨진 꽃이 되지 않고 땅 위에 심겨진 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고 또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이제 하나님께서 몸부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심겨진 꽃은 끝이지만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끝이 끝이 아닌 인생. 끝으로 쓰레기가 되고 끝이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히틀러 정권 같은 정권은 끝이 끝이죠. 그러니까 끝난 게온 세상의 복음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분은 떠난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 자체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이 시작이 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는데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히스기야를 생각했고 여호야김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망한 거예요. 이제 그 나라가 다 망했어요. 끝났어요.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 왕국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망한 것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완성됐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보호장치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극이죠. 고통이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격자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비극적인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동시에 이건 굉장히 희망 어린 사건이죠.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진짜 성벽이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성벽으로 삼았던가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정말로 성벽으로 삼았어 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왜?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물을 기회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난 20년, 15년, 20년 전보다 반 이하로 줄었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더 엄청나게 준다고 하죠. 저는 이게 좀 슬픔이죠. 슬픔이지만 사실은 슬픔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네. 이게 더 아마 거품이 빠져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우리 한국교회가 거품이 되게 많이 생겼었잖아요. 거품이 우리 안에 생긴 엄청나게 많은 성공주의적 거품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왜 생명이 되고 왜 근거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여러분, 가짜 성벽들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은요, 원래는 그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향한 그리움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성벽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뭘 그리워하겠는가 뭐 이런 식의 노래도 많고 예루살렘 성벽의 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식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은 그들에게 의미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성벽이 곧 자기들을 그 돌무더기가 곧 자기들을 지켜주는 힘이라고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는 순간부터 성벽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무너짐은 비극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일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신을 성벽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이 아름다운 메시지죠. 너희들이 돌무더기와 허망한 가짜 성벽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진짜 성벽으로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성벽을 제일 최초로 성벽을 쌓은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이 언제 성벽을 쌓았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쌓았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지켜야 되니까. 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가인을 움직이는 힘은 두려움이에요. 동생을 죽인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자기를 해코지할 수 있다고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두려움을 양식으로 삼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도 에너지예요. 두려움이라는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두려움도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죠. 근데 이 가인은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로 살았어요.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로.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졌는데 이 에녹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왜? 이 아이를 해치는 자가 못 오게 성을 쌓았어요. 그러나 그 성은 곧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 에녹에게 경계선을 만들어주죠. 성 안에서만 안전하고 성 밖에 모든 세상은 전부 다 위험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녹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은 곧 에녹을 위한 에녹에 대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그 성벽이 사실은 에녹의 삶의 영역을 매우 제한시키죠. 성벽 안에서만 안전해요. 성벽과 바깥 세상은 전부 다 적대적이고 두려운 대상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아주 한계예요.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으로 두려움의 성벽을 쌓고 두려움이 새로운 두려움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는 구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두려움 때문에 자꾸 누군가가 나를 얕보지 못하도록 혹은 내가 세상에서 꿀리지 않도록 하는 객관적 조건들을 자꾸 성벽으로 쌓죠. 쌓아요. 이건 다 꽃병이에요. 꽃병.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도 또 다른 에녹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은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안전해요. 어디 가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성벽을 쌓은 사람은 내 성벽 안에서만 편안해요. 내 성벽 안에서만 샬롬을 누려요. 내 성벽 안에서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게 한계죠. 저는 열왕기 역사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세요.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토지가 황폐했어요. 그 앞에서 성벽이 무너졌고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좀 의미롭게 저에게 와닿았어요. 뭐냐면 땅이 황폐했어요. 황폐했으면 저주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비참함이고 절망이죠. 그런데 황폐함으로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드디어 땅이 안식을 하게 됐어요. 땅이 무너짐으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함이 곧 안식이 되고 그 다음에 70년의 세월을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이 곧 7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희망이 되는 황폐함이 안식이 되고 기다림이 희망이 되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상황을 황폐함이 안식이 되고 그리고 기다림이 소망이 되게 하는 근거는 뭐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근거가 뭐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황폐함을 안식으로 바꿀 수 있고 기다림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치열한 무력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가 무력한 상태 속에 있고 힘이 없는 상태 속에 있을 때 그거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투를 벌이면서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계속 질문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조종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기다림이죠.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책상에 제가 작년 연말에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누군가가 저를 심하게 대적했고 좀 충성스러운 분이었어요.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틀어졌어요. 뭐가 안 맞아서 그런 일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담임 목사에게는요 다반사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부목사의 부자는 아닐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담임 목회자만이 겪는 이 어마어마한 진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진통.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거죠. 두 사람이 싸워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이 사람과 대화하는 걸 이 사람이 들으면 듣거나 아니면 대화하고 있는 걸 보면 바로 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생각도 안 해. 어떻게 나보다 저 사람이랑 먼저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어느 쪽의 편에 서면 이쪽과는 원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이 생겨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성도들부터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비슷한 일들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그 A4 용지에다가 사인펜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제 책상 뒤에 붙여놓고 늘 보던 게 있어요.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제 속에 떠오른 어떤 말이었는데 거룩은 상처를 입고 견디는 세월이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거룩은 상처를 입고 견디는 세월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세월입니다. 세월. 상처를 입은 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견뎌요? 인내해야 하느니라 이러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방식의 기다림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현실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진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게 맞냐 항복하는 게 맞냐 아니면 바벨론에게 복종도 하지 않고 항복도 하지 않고 제3의 때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새로운 독립운동을 일으켜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고 친바벨론 반바벨론 중립해서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애굽의 도움을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애굽은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지 못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막 논쟁하고 예레미야는 진짜 애국자냐 매국노냐 예레미야는 누구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냐 가짜냐 예레미야를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논쟁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망하면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망할 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벽을 허물고 땅을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가고 나니까 그 땅에는 완전히 사회적 빈자들만 남아가지고 죄송하지만 떨거지들만 남아가지고 황폐한 땅에서 그들이 희망 없이 사는 땅이 되었을 때 그 얼마 전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무수한 논쟁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산과 계곡의 경계선은 대낮에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이 쬐을 때 그 경계선은 무의미해진다 이런 말이 있죠. 제 말이 아니라 칼 바르트라는 사람의 말인데 사실은 의미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끼리 막 누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내가 더 나 너가 더 나 내 방식이 오라 너 방식이 오라 맨날 싸우고 자빠져 있어요. 우리들이 자주 우리 마음속에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디서든지 내 마음속에 그런 논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말씀의 햇빛이 비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무슨 거룩하고 경건하고 위대한 명분이 가득한 어떤 말들을 앞세운다고 할지라도 아니에요. 욕심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아주 심플해져요. 어, 너 하고 싶으면 너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너무나 배부르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너무나 배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 존재가 증명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너무 안달을 해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배부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배부르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증거예요. 예수로 배부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어요. 예수로 배부르기 때문에 부러운 게 없어요. 예수로 배부른데 예수님은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논쟁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말할 땐 말해야죠. 제가 저희 교회에 이번에 이제 우리 국가 사태 이런 걸 놓고 우리 성도들 저희 교회도 여기 하밀교회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저희 동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들의 80%가 30, 40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성향이 이제 분명해요. 근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있어요. 어르신들이.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촛불도 들고 피켓도 들고 골방이 돌아서 기도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도 누구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 너는 피켓 안 들어? 왜 너는 기도만 해?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에 따라서는 움직이세요. 피켓 들어도 되고 촛불 들어도 되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십시오. 이거 막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시험에 드셔가지고 그분은 또 박근혜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강대상에서 피켓을 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 진짜 죄송하게도 그 주간에 그 권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진짜 너무 미안해요, 내가. 왜냐, 그 권사님이 틀림없이 내가 목사님을 대적했더니 교통사고가 났더라. 이런 식의 구도 속에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그거. 병원에 신방 갔더니 제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러시는데 아이가 아니라고 아무 상관 없는 거라고 그러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논쟁이 많아요. 논쟁이 많은 근데 논쟁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무엇인데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말이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선택이든 그것이 의미 있으려면 역사의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에게 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의식 없는 사람인 것처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비겁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우리를 움직이면 안 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논쟁에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 그거예요. 예레미야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래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반역자요, 배신자요, 그리고 민족을 팔아먹는 나쁜 놈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런데 왕실의 입장에선 예레미야는 아주 거역하는 자였고 왕실에 대해서 아주 왕실을 괴롭히는 나쁜 인간, 야당주에서 그런 야당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럼 다른 쪽에서 보면 또 완전 여당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래서 울었어요.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레미야는 끝내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 또 심지어 나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까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뭐라고 하라고 하시는지에만 온통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결국은 시행이 됐고 70년 후에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땅 위에 심어진 꽃이에요. 저도 다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들을 세상은 지금 우리들을 엄청나게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뭐 어제도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학교에서 행정직원 한 명 뽑는데 고학력자 200명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 참 슬픈 세상이죠,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든 나라예요. 그런데다가 또 한쪽에서는 평론가. 모든 것을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평론가들과 한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전문가들.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상가의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은 피곤하다 이거예요. 지금 평론가들이 막 날뛰는 세상이죠. 전문가연하는 사람들이 날뛰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은 자꾸 도태되는 느낌을 갖고 소외되는 느낌을 갖고 힘을 잃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퍽퍽한지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냉정한지를 느낄수록 우리는 계속 의기소침해진단 말이죠. 우리 자꾸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와 레위기서에 이미 열왕기의 마지막 때가 예언이 되었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이 질병을 겪을 텐데 그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을 텐데 그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그들이 땅을 빼앗기고 열국으로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래도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들이 있는 곳까지 칼이 쫓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그 버림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에도 놀라 움츠러드는 영혼, 그리고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앞에 칼이 있어도 칼을 들 수 없는 힘없는 손,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쫓겨다니는 마음, 이게 이제 말씀에서 떠난 백성들의 마지막 상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괴감이 극심해지는, 모든 영적 행위조차도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충분히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제일 강력한 어떤 특징이 있다면 저는 무기력함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미 목회자들 속에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 속에도 패배주의가 만연해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오셨구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갈수록 제가 젊을 때 20대 때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은 뭐냐면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그 말씀이 나를 설명하고 나를 해석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움직임들을 그 말씀이 선명하게 보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해석해요. 결국은 지금 우상의 싸움이거든요. 결국 각자의 마음속에는 우상과의 싸움인데 말씀이 내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들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요. 그리고 이 말씀 외에는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 때 그게 말씀이에요. 소위 텍스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 텍스트가 있느냐는 게 관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떤 힘, 에너지, 어떤 깨달음, 어떤 유익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삶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겠습니다라는 태도로 이 자리에 있다면 그때 그 말씀, 그의 가슴 속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그렇게 될 때, 내 목숨을 걸을 때만 말씀이에요. 그때 그 말씀은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까 제가 찬양 들었어요, 저 안에서. 전영훈 목사님이랑 여러분 앞에서 찬양 부를 때 뭐죠? 주님께 네? 주가 일하시네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님께 뭐한 자만 뭐 아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 존재를 실는 거예요. 주님께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더 아끼지 않을 때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끼지 않는 게 아니라 자, 늘 마음속에 시험에 드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지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내 삶에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놀랍게도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예수 자신에게로 들어가고 예수 자신을 구하는 게 예수 자신을 얻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아직 충분히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어떤 혜택의 마음이 가 있지 예수 자신에게 가서 내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께 가서 예수를 얻어 죽어도 아무런 내가 미련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꾸 여러분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자꾸 들어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면 예수 자신이 얼마나 고상한지 예수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삶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그래서 나에게 돈이 따라오고요. 물론 따라오기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돈도 따라오고 다른 것들이 따라 막 붙어요. 사람들도 붙고 막 뭐가 붙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와 그리고 모아서 즐기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야야야 오지 마. 거리 좀 둬야 된다, 너. 왜? 얘네들이 분명히 나 넘어뜨릴 거 알거든요. 오히려 그런 정신이죠. 오히려 그런 마음이죠. 제가 말씀이 텍스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가끔씩 이렇게 되게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이렇게 돕자고 해서 이렇게 기금을 모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참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쾌척을 했는데 뭐가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어떤 청년이 연극을 이제 하는 청년인데 사무실에 볼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뭔가 폭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눈 떠보니까 응급실이에요. 그리고 의사 설명해 주는데 온몸의 50%의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8개월 동안 28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눈꺼풀이 타가지고 눈이 안 감겨요. 그리고 양손은요, 이 화상 때문에 바람만 스쳐도 너무너무 아픈, 막 고통이,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거죠. 그 형제가 여기도 많이 상했기 때문에 여기다 튜브를 꽂아서 이 튜브를 눌러야만 목소리가 나와요. 이동근이라는 형제인데. 근데 형제가 이 튜브를 빼야 돼요, 이제. 그리고 성대 제거 수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숨을 이제 더 이상 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6개월 후에 이제 성대 제거 수술을 받아야 되고 6개월 후가 되면 목소리를 잃어요. 근데 내년 2월 달에 연극에 서기로 했어요.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연극인데 왜 연극에 서냐면 내가 목소리를 잃기 전에 남아있는 이 쉰 소리로라도 이 튜브를 누르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소리로라도 희망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형제의 텍스트가 있어요. 이 형제의 텍스트, 이 형제를 움직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꽃처럼 아름다운 상처를 입은 남자, 희망의 증거가 되라. 뭐 옛날에 누구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꽃처럼 아름다운 상처를 입은 남자여 희망의 증거가 되라는 텍스트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비참하지만 힘들지만 너의 삶으로 무언가를 나타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제가 그 내용, 내가 지금 감동이 별로 없게 지금 전달하는데 그 내용을 쭉 읽을 때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튜브를 제거하고 성대를 제거하기 전에 이제 어느 화상 입은 소녀를 도와주는 소방관의 내용을 이제 연극으로 하는 건데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이제 연극에 나가기 위해서 내년 2월 달에 공연해요. 거기 가서 꼭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거기 기부 좀 하세요. 기부.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봄날은 온다 이렇게 썼어요. 그게 이 설교 제목이 됐는데 봄날은 온다. 여러분 봄날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오는 게 아니에요. 봄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와요.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사사키 아타루라고 하는 사람, 일본의 지금 가장 급부상하는 일본의 최고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죠. 40대인데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뭐 무슨 굉장히 종교적 서적이 아니고 철학 서적인데,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마틴 루터를 이제 인용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럼 마틴 루터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말씀에서 굉장히 벗어난 것 같은데 그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나도 섞여서 살고 있는 게 자꾸 회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루터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정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옮겨서 썼어요. 막 빈 여백에 있는 노트들을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또 옮겨 쓰고, 거기다 깨달은 걸 옮겨 쓰고, 말씀을 전부 다 옮겨 쓰고 또 쓰고,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오직 텍스트에 완전히 집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가를 계속 본 거예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온 세상이 완전히 썩어빠진 쓰레기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여전히 여기 있는데, 말씀과 너무 다르게 돌아가는 세상 이 사이에서 결국은 루터가 한 얘기가 뭐예요? 루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까? 루터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로마 교황청이 나섰죠. 그때 루터가 한 말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텍스트예요. 그때 말씀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내가 갈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라고 말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음에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루터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루터가 뛰어들었죠. 뛰어들어서 막 죽도록 읽고 쓰고 얼마나 많이 썼는지, 루터가 책을요, 말씀에서 깨닫게 하신 것을 책으로 썼는데,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고 나서 40년 동안 독일 전체에서 출판된 모든 책들 중에 5권 중에 2권이 루터 책이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독일 전역에서 출판된 모든 책들의 5권 중에 2권이 루터 책이었고요.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 일으킬 때 독일의 문맹률은 95%예요. 95%가 책을 못 읽었어요. 루터로 인해서 이제 40년 지난 다음에는 97%가 책을 읽게 됐어요. 루터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법체계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법체계 자체가 바뀌어요. 루터로 인해서. 그리고 농민개혁과 혁명이 일어나서 농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루터는 한 번도 그걸 의도한 적이 없어요. 루터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짜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세상이 재편되는 일을 위해서만 온 힘을 다했고, 그 말씀을 사람들의 영혼에 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자기 목숨을 건 게 루터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너에게는 텍스트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을 살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새벽 집회하는, 제가 좀 목숨을 거는 정도는 아니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새벽 집회가 있을 때 막 제가 보통 지금 요새는 3시에 일어나거든요. 3시에 일어나도 제일 처음에 펼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날 말씀이 오늘 저에게 내 삶을 지배하고 끌고 갈 말씀을 반드시 내 마음속에 받으려고 몸부림을 하려고 해요. 이건 살짝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자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갈 때에 내가 만나는 첫사람이나 누군가를 대하는 나의 방식과 태도와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날 하루들이 엮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매일매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역사를 해석하게 해야 되고요,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 해야 되고요, 내 인생을, 내 오늘 전 삶을 걸 말씀이 있는가를 늘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집회 이렇게 나오시는데 새벽 집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걸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죽었지만 역사는 끝났지만 말씀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꽃을 피우며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끝이 끝이 아닌 삶을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힘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교회,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이 교회, 주님께서 정말 정말 사랑하셔서 고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놀랍게 새롭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인생을 거는 바로 이 결단인데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가고 다듬어가고 새롭게 하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